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다라는 생각으로 이 구분을 보면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이 앞부분에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장황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1장 후반으로 가서 2장으로 가면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부터 무거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벌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무거운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굳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처음부터 왜 이렇게 장황하게 무거운 얘기로 시작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먼저 강하게 전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된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또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싶었던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은 은혜를 입은 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새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있다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어떤 이런 동기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12장부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일하고 늦은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다운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은혜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데, 그렇다면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이 대응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섬기며 사랑해야 할까?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환영하고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서로를 환영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또 비판하는 이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 로마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어떠죠? 바로 이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 속에서 당연히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고 또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 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때문입니다. 바로 음식 때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갑자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또 다른 것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채소만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채소만 먹는 자는 다른 거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요즘에는 우리가 음식을 사 먹을 때 뭐 고기도 그렇고 뭐 과일도 그렇고 딱 보면은 원산지가 어딘지 또 어떤 사람이 재배했는지 또 언제 재배했는지 그런 걸 잘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점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을 망설이고 채소만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이 로마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 돼지든 소든 여러 가지 제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바치고 태운 다음에 자기들이 그 고기를 먹는데 자기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은 조각들을 이제 시장에다가 이렇게 내다 팔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있었던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죠. 여전히 어떤 율법과 그런 유대인의 전통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들에게는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나온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상당히 꺼림칙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언제 나왔는지 주인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고기를 사는 데 있어서 망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레위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고기가 또 부정한 물건에 묻었을 경우에는 먹지 말고 불사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고기가 만약에 자연사했거나 또 다른 동물에게 물려서 찢김을 받았다. 그럴 때는 그 동물의 기름, 그러니까 이 비계 이런 거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될 때 이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거는 동물에게 물려가 죽어가지고 사람이 내답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늙어가지고 자연사에서 내답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런 고기일 수도 있고 이거 그러니 이 고기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계속 그런 찝찝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예전에 이 일본에 쓰나미가 오면서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소에 방사능이 부침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일본산 생선은 먹으면 안 된다. 방사능이 오염됐다. 그렇게 했는데 시장에서 아무리 이거 일본산 아니고 국산이에요, 국산. 근데 사람들 심리가 어때요? 먹고 싶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바로 이 유대인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자니 마음이 찝찝하고 뭔가 죄짓는 것 같으니까는 에이, 그럴 바에는 그냥 고기는 안 먹고 채소만 먹자.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먹어도 되죠. 예.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가는 길에 지붕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온갖 부정한 물건, 동물들이 내려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이 부정한 동물들을 다 먹어라. 딱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대답하죠. 어떻게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딱 하니까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없다. 다 먹어라. 이제 이런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되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온갖 사도들과 또 모든 교회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바로 이 유대인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로 그때부터 이 어떤 레위기에 있는 율법대로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고기도 마음 편하게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어떤 굳건한 강한 믿음,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꺼리낌 없이 부담 없이 시장 가서 마음껏 고기를 사 먹고 또 경건하게 잘 지낼 수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 나름대로 경건하게 지낸다고 하는데 고기 안 먹고서 채소만 먹으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믿음도 없고 어리석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름 진지한 마음으로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나름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싶은데 자기들을 오히려 나무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서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꾸짖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름 믿음이 성숙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 각기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상당히 거슬리는 그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나한테 거슬린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20대 후반에 제 친구와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찬양 시간에 찬양을 막 열심히 부르는데 보통 한국 분들은 찬양할 때 박수를 이렇게 쳐요. 근데 제 친구는 항상 박수를 이렇게 쳐요. 그런데 그때 한 나이가 많으신 분, 거의 이제 장로님 뻘 되시는 분이 갑자기 그 친구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영어권은 박수를 이렇게 치나 보죠? 딱 이러고 훅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당황을 했어요. 아니, 무슨 의미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치는 게 뭔가 되게 성의 없어 보이나? 아니면 뭐 나한테 뭐가 안 좋은 마음이 있는 건가? 뭐가 마음에 안 드나? 이제 여러 가지 막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당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게 된 것이죠. 보통 한국 분들 박수 칠 때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치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이렇게 치니까는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사사로운 이유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한마디를 탁 내뱉고 가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괜히 마음이 뭔가 찝찝하고 뭔가 상처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거룩한 예배를 드리니까는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자 해서 정말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꼭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편하게 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에서 지적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나무라게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런 수준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건 좋지만은 그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서 나무라거나 비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죠?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바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곳이죠.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주를 위해서 모인 것이죠.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여러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생각과 또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 라이프스타일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많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비판을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점점 마음이 경직되고 또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주를 위해서 모였고 또 주를 위하여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말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이 지중해에 있는 전역을 통일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기원전 753년에 시작을 해서 왕정으로 또 그 다음에 공화정으로 쭉 이어가면서 거의 500년 동안을 분열 없이 견고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통일했다는 것은 그 곳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같은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아닙니다. 언어도 틀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500년 동안 분열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 바로 로마 제국이 갖고 있던 정책 때문입니다. 바로 포용 정책입니다. 이 로마는 실용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고 약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었고 또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령한 그 식민지에서도 어떤 유용하고 필요한 문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식민지 사람에게도 시민권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식민지에 있는 나라를 그냥 다시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로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이런 정책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 어떻게 됐죠? 바로 이 제사장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이 이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 로마 총독이 로마가 이 식민지 나라를 그냥 싹 무시하고 그냥 로마 방식대로 그냥 다 무조건 힘으로 다 엎어버리고 로마식대로 다스렸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데모를 하고 요구할 때 힘으로 그냥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들의 정책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자기들과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함께 포용하는 그런 정책으로 갔던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미국은 강하게 된 것이죠.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바로 유럽에서 넘어온 많은 학자들을 통하여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강하게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미국을 또 멜팅팟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곳에 모여왔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말 즐겁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그들을 무시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면은 그 교회는 경직되고 힘을 잃어갑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더 품어주는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을 때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교회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래요. 너무 나서면 안 돼. 괜히 설치다가 오히려 욕먹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제하고 내가 뭔가 하고 싶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괜히 적당히 하는 게 좋아. 괜히 했다가 실수하면 또 욕먹어. 또 괜히 나서면 또 설친다고 뭐라 그래. 바로 이런 게 어떤 문화일까요?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문화일까요? 아니면은 업신여기고 배척하고 비판하는 그런 문화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냐 아니면은 재판관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재판관입니까? 준행하는 사람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준행자로서 우리의 의무는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이지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왜 판단하려 하느냐 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준행하는 사람일 뿐이시죠. 우리가 바로 서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한 것도 바로 우리 믿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고 또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바로 이런 것이지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 이것은 그래도 믿음이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좀 부족한 모습을 할 때 또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의 행동을 스스로 자제해라. 그리고 그것이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것은 믿음에 연약한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내 믿음에 너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너 스스로 그거 바르게 정죄하지 말고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당당히 있어라.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즉 이 말은 내 믿음에는 이것이 맞는데 주변 사람들의 눈치 보니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한 거예요. 마음은 불편한데. 그러면은 네 믿음에 이것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믿음에 너의 행동이 정당하고 바르다 생각하면 그렇게 행해라.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라.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줘라. 바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모습은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오히려 반대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름 믿음 있고 성숙하고 교회의 리더들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너의 믿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오히려 성숙한 리더들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서 불편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어신여기지 말고 이해해라,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근심하게 되면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는 품어주고 싶어하죠. 하지만 사랑이 없을 때 그 연약함을 보면은 바로 무시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 친구가 몇 달 전에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애가 셋이에요. 그리고 첫째 애가 제 애기보다 두 살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제 애기하고 그 애하고 같이 잘 어울리면 좋은데 그 애가 두 살이 많으니까는 애가 자꾸 형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장난감도 같이 놀려고 하지 않고 뺏어가지고 혼자 놀고, 또 그렇다고 형이라고 얘를 막 시켜 먹어요. 근데 제 아들은 또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걸 딱 보면은 애니까는 그러니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애가 약간 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애인데도 미워하는 마음, 그런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는 괜히 이 얘기를 보면은 뭔가 애가 얄미운 것 같고 한 대 머리라도 쥐어박아주고 싶고, 솔직히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우리가 애기를 딱 보면은 그냥 막연히 다 사랑하고 주고 또 품어주고 싶은데도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하고 귀찮게 해도 그걸 품어주고 싶은데 이 마음이 싹 사라지니까는 애기여도 한 대 꿀만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딱 생기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많고 실수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지 않는다면 어떠하겠어요? 업신여기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조용할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감격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이 더 성숙하고 내가 아는 것이 더 많으니까는 부족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지적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보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요원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사랑을 이 교회에서 서로에게 섬기고 실천하고 싶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겠죠. 우리가 교회 섬기다 보면은 부엌에서 일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래? 이 사람들은 왜 저래?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바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대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